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생활을 또 우리가 자라서 성장하는 단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 단계들로 가끔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순간순간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조금 커서 목을 가누기까지는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머리는 머리대로 받쳐줘야 되고 또 등허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다 이렇게 안아야지 그냥 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온 몸을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먹이를, 어린애한테 먹이를 먹인다면 좀 이상하네. 젖을 먹이고 먹을 걸 먹여도 먹여줘야 돼요. 먹을 줄도 몰라.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된, 완전히 엄마에게 의존된 그 정말 가냘픈 어린아기. 조금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먹을 줄 알면요, 고집이 생겨요. 그렇죠? 투정도 부리고, 신경질도 부리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자기가 좀뭘 안다고 생각되면, 미운 세 살, 미운 네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얄미워요. 뺀질뺀질 말안 듣고 말이죠. 자기가 세상에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 이 어린아이가. 도망다니고. 조금 자라면, 이제, 엄마, 아빠의 권위 밑에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죠?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참 힘듭니다. 우리 인생들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단계도 하나님과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무서워져 좀 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머리가 크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죠. 자기가 하나님 된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우리 어른들이지만 사춘기 가운데 있는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다 사춘기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어떤 말도 내가 할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산다.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신 완전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 의미에서 인디펜던트, 너무 독립적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가만 많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말씀보다 내 뜻이 옳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옳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말이죠.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받는 사람들 많지만 안 받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머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돈이 들어갔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뭘 가르쳐도 안 들어요. 고집 부리고 그리고 또 고집만 부리면 또 좋게요. 거의 이상한 철학이 들어가는데, 뭐뭐 철학이라 하잖아요, 이걸. 그죠? 뭐뭐 철학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게 들어가서 이상한 배짱을 부리면서 그안 듣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인생의 신앙생활의 사춘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어릴 때 우리 그러죠? 용돈 조건 주면, 우리 아버지 짠 사람이야, 아주. 아주 구두쇠야. 이렇게 아버지를 악평을 하고 다녀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전기값을 내야 되고 용돈을 내야 되고 우리 학비를 줘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입을 옷을 위해 돈을 써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다 그게 내 용돈 줄 돈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나중에 다 자란 다음에 아버지 나한테는 안 주도 괜찮네. 동생들 주세요. 철이 들면 꼭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땐 단순하게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데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요.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헤매시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 헤매니까 우리가 저 산으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쫓아오시고 저기 시내 거라고 하면 시내 거로 쫓아오시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맨날 그저 어쩔 수 없이 다니시니까 하나님께서 헤매시는 적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데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아 그렇구나. 조금 철이 드는 모양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일에 패배를 해오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맨날 고집부리고 격길로 나가니까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어. 다 제 각기 제 마음대로.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이 인간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실패되거나 그림이 다시 그려진 적이 많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길로 가시려고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제 2차 선택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 3차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 굽이굽이 다니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눈물 흘리고 오면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패배를 딛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패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개인의 생활의 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패배를 당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원하는 아니지만 굽이굽이 돌아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게 장성한 주님의 백성들의 영광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해. 그거 이야기까지는요 복잡해요. 그런데 철이 든 다음에 해보니까 하나님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고 주님의 계획밖에는 없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온 여호와가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한 다음에 결국엔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옳습니다. 해보니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순종이 무엇인지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제 주의 백성들의 영광 때문에 온 땅이 환해지는데 그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영광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 63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빌려다가 요한계시록에 사용했어요. 우리 답해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무슨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고집 많은 사람들, 깜깜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어둠이 세상을 꽉 찰 것이나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 아는 진리가 우리에게 이해되고 하나님의 품성과 주의 계획이 이해될 때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세상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요. 주님의 뜻을 계획을 단순히 알고 쫓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나와요. 4절은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돌아와요. 많은 경우에 자식들을 억압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억압하고 묶어서 그들을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고 장성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부모들을 보고 누가 돌아와요? 자식들이 돌아와요.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서 집으로 돌아와요. 탕자들이 돌아와요. 이제 저런 교회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하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밝아지고 진리대로 살고 순종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가 생길 때 그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이 돌아와요. 돌아오고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은 이미 벌써 과거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고 반역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올바라질 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는데 참 정말 그 장면 읽어보면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지시하신 신정정치의 특권을 얻고 있었는데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너희들이 왕을 구할 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문제점이 좀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경험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교육제도, 세상의 번영과 또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교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이고 잘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람들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러니 폐지하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면 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 말이죠. 왕을 세워놓고 왕이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경배하고 따라가고 이 전쟁할 때 왕이 앞서서 다 칼을 들고 참 멋있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그런 제도를 가지는 것은 주님의 원래 원안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주라고 했어요. 왜? 할 수 없이 그들의 완악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서 돌아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들이 믿고 따라가서 능력을 발휘했다면 벌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벌써 인간들은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죠. 벌써 예수께서 이 땅에 이미 임했을 것이고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을 것이며, 아 물론 예언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미리 완악한 인간의 그 타락함을 미리 아셔서 예언해 주신 것이죠. 미리 아심으로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올바로 따라가고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죄의 역사가 지연될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오랜 동안 고통이 이렇게 경험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되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왕을 구하면 이러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이 생기면 너희를 왕한테 종이 돼야 돼.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원하지만 너희가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for. 너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 가져.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러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참 재미있죠. 열방 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함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왕을 사울을 세우시죠. 그렇죠? 나중에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래 원안으로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굽이굽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을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 어떤 때는 좀 지겨운 것 같죠. 똑같은 얘기만 하지 역사 뭐 산당을 세우고 또 깨트리고 또 싸우고 무슨 왕이 배반하고 이런 역사.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누굴 봅니까? 그러한 인간들도 주님께서 따라붙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당신 백성들 곁에 계신 하나님, 참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아로 새기게 만들죠. 예, 그런 말씀들은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분노함으로 내가 좋아서 왕을 줬느냐 아니냐?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정주의가 계속되었더라면 이 세상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세상에 그 영광의 빛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 모범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세상 역사가 빨리 끝났을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읽지 않겠습니다만 7절부터 11절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내 딸을 할 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았으면 가난하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딸이 가가지고 그 상전의 아들과 결혼한 다음에 상전의 아들이 또 다른 부인을 또 얻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주고 예? 침소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그냥 살아라. 그것을 거절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 그렇게 하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죄의 역사가 훨씬 빨리 끝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을 이해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 천주로 주님을 순종하고 개혁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온 세상이 그들 두려워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금방 충만했을 것이요 세상이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계속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예언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완악함과 죄의 성질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케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준 다음에 주님 우리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뭘 주셨어요? 성소제를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법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과 죄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멸망입니까? 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있고 능력도 주겠다라고 해서 성소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다 주님의 마련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사모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기초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성품을 더 아름답고 더 높게 쌓아가는 것이죠. 교통법규 그게 우리의 교통질서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기초예요. 예? 교통법규는 그저 우리가 살아야 할 기초고 거기에서 뭐를 쌓아가요? 우리 성품 어떤 성품? 다른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고 하고 배려하는 운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기본 하에 그 이후에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않는 예수님의 표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칼을 가지고 점령하라 안 그랬어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어린 아이까지 죽여라 막 이러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다 전쟁하고 각 나라에서 방어하고 말이 군대를 갖다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말이죠. 무기를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총을 가지고 내 방은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비유해서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옷을 하얗게 입히고 나가서 그때 찬송을 부르며 나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다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쳐서 다 죽어버려 패했죠. 그게 원한이에요. 그들은 창 하나, 칼 하나 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어요. 바다를 갈라서 말이죠. 그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물속에 묻혀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의 창끝과 활과 칼 때문에 승리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이와 양까지 다 죽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인 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끔찍한 것을 보게 하신 것도 사실이라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 가서 정복했어야 돼요. 그때 그들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칼을 갈고 이 훈련을 해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그들의 원한이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들의 아는 그 수준 낮은 대로 그들과 함께해서 그래도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세요. 예? 전쟁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너희 전쟁할 때, 너희가 이기게는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칼 쓸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게 원한이었습니다. 참, 그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죠. 그렇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할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의 앞뒤에서 해방시키고, 그렇죠? 그들을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승리케 할 그런 구세주를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유대 나라를 통해서 패배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멀리 멀리 굽이굽이 돌아서 가서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무엇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더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그 불신하고 목이 곱고 그것밖에 모르는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시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해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속에서도 그게 성경입니다. 또 하나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해서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동네를 태워버리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한 불이 내려오면 한 본때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포난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으니까 뭐 역사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면 사마리아로 오셔야지. 왜 유대 땅에 가서 또 어떻게 우리한테 안 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야? 왜 유대 나라만 유대 사람들만 편애하는 거야? 우린 뭐야? 이래서 속이 상했던 거예요.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을 내립시다. 그러면 주님의 전도가 더 빨리 신속히 이룰 것이고 불을 내립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옳은지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 사만에서 저 사람들은 저 완전히 개고 완이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을 내립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만의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어디 기드론 시내가로 내려가서 다 발에 손절 칼로 다 쳐죽인 것 좀 쳐죽입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불을 내리고 합시다. 그런 뜻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발에 손절 붙잡아 다 죽인 것 좀 죽입시다.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아마 그걸요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아마 예수님 이렇게 가시다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잠깐 섰다가 돌이켜서 가만히 보시고 한 1분 동안 쳐다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1분 동안 가만히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 시몬 다른 사람들 똑같이 말 잘했다 내가 할 말 네가 했다 잘했다 다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2명 얼굴 가만히 보시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시니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정신 나갔니? 너 정말 정신 나갔나?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아마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꾸짖으시고 말씀하기를 우리 다른 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때 실패한 적이 많으세요. 많이 실패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생활을 좀 보십시다. 우리의 개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실패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실패해 오셨는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탐꾼이 필요해요? 다 아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길 수 없는지 알아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서 알아봐라. 그거 뭐 하나님께서 무슨 정탐꾼이 스파이가 왜 필요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보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말이죠 천사 한 명만 보면 그래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생 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천사 한 명만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다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죠. 한 명 보여주면 열 명 보고 싶어 하고 천천만만 천사가 보일 때까지 믿지 못해요.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이제 열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래 보내나. 보냈습니다. 열 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가니까 우리 다 거인과 우린 그 앞에다 메뚜기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불신한 열 정탐꾼 때문에 그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열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이 기가 막힌 기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로 돌게 그럼 뭐하러 홍해를 지나서 건너게 하셨냐 말이에요. 처음에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면 40년 있다가 하시지. 이렇게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실패와 우리 개인의 생활의 실패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과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켜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겠어요. 그래? 너희가 안 되겠어? 너희가 메뚜기 같아? 그래 알겠대. I honor your opinion. 내가 너희 의견들 존중할게. 그럼 돌아가자. 안 되니까 돌아가야지. 또 뭐래? 돌아가자 그러니까 또 다짐을.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갑시다. 이제 우리는. 청개구리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인의 생활도 사실 그랬거든요. 개인의 생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보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또 한번 보시래요. 만나. 만나를 시커먼 주니까 나중에 만나가 지겹대. 하늘에 내려온 그 양식이 지겹으면 그러면 뭘 먹겠어요? 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 그거 지겹다 그랬어. 뭐를? 고기 주죠, 고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그 메추라기 때려갔다가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 허리 정도 되는 높이로 다 날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여러분 새를 때려잡는 거 그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허리에 수만 마리의 메추라기 때가 쫙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날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전부 다 때려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부 다 막 눈이 시뻘개가지고 막 때려잡아가지고 턱을 뜯어가지고 구워서 삶아먹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야 참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요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서 그거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파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완악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이해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게 되는데 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느냐.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라도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해서 그 수많은 양들과 염소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숫소가지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메추라기 들어갔다가 그렇게 그 보내니까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먹는데 그 먹다가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아직 채 있을 때 재앙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답답하심. 아, 그 불쌍한 메추라기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새들 잡아봤거든요. 시골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새총 가지고 다 조준을 잘해야 돼요. 그것도 다 조졌어.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딱 쏜 다음에 돌에 맞아서 떨어진 참새를 한번 보고 제가 다 신고 안 했어요. 죽지 않고 파닥거리는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비둘기 잡는데 저희 집 앞에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비둘기 떼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둘기 떼가 자주 우리 마당에 오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 소쿠리, 여러분 옛날에 해보셨죠? 소쿠리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 작대 다 이렇게 고여놓고 거기다 모일 갖다 딱 놓고서 거기 줄을 쳐서 방 안에 들어가서 구멍을 딱 뚫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둘기 떼가 오잖아요. 다 와서 거기서 한 두 마리 싹 들어가면 탁 쳐서 딱 이게 잡힌 말 가서 비둘기. 그런데요. 비둘기를 딱 잡아보니까 도망가려고 비둘기가 막 밀치면서 손을 갖다가 그냥 막 자기가 무슨 호랑이라고 제 손을 핥혀요. 막 핥히면서 그러는데 그 눈이 얼마나 겁이 난 눈인지 제가 날려보냈어요. 제 마음에 겁이 난 얼마나 그 눈이 겁이 나 있는지 비둘기가 제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릴 때 생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때를 그 수많은 메추라기 때를 보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을 쭉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패배하시고 또 패배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송한 마음이 안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아, 참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그때 아들이 없었지만 말이죠, 처음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바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돌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한참 20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돌고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을 또 후처로 취해서 아들 낳은 다음에 생기는 그 후환과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아 하나님의 계획 이외에는 다른 계획일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단 하나의 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과 주의 목적이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라하는 것이구나. 그걸 깊이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3일 동안 걸어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예했습니다. 그것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며 주님의 계획이 최고다. 그걸 경험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샘솟 뜻이 뭐가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흘러 올라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계획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내 속에서 먼저.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 차에서 찬송을 듣는데 이런 찬송이 제 친구 흘러나오더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네. 그러니까 내가 이랬는데도 늘 함께 계시니 도망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저쪽 어디에 가시지 않고 그저 내 곁에 항상 계셔오신 하나님. 아,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얼마나 감화가 되는지 끝났다면 그걸 또 틀었어요. CD지만은 처음에 일본을 또 돌아가게. 또 듣고 제가 또 돌아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가 불순종한 까닭이요.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이 이유예요. 주님께서 참고 나중에 우리가 하다 안 돼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결국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올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죠. 그 다음부터 변명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 이걸 생략하십시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너는 원수를 미워라 했지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다. 내가 의인이나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끝절에 말씀하기를 이모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시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 주의 말씀과 명령과 분부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해서 따라 나가 보면 점점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너무나 많이 실패되어 왔고 좌절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아직도 죄와 세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하길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대로 살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실패하고 잘못했든지 나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실패해 오셨는지를 불건하고 오늘부터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올라와서 아 주님이 주님께서 원래 원하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자꾸 실패하고 내가 완악하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자꾸 돌아가신 것이구나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요 참 이기적으로 믿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요 이 어떻게 해요 이 요나가 욕바로 가니까 마침 배가 있더라 아 봐라 내가 이게 도망 저기 어디에요 에? 다시스로 안 가고 도망가는 것이 보라 주님의 뜻이지 괜날 테스트한 것인지 보라 어떻게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배가 마침 딱 있어 그리고 탔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아,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원래 짐승 뜯어먹는 동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회복된다면 사자가 풀을 뜯어먹네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세상이 생겼냐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이는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 가보면 물이 항상 넘치는 것처럼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바다에는 물이 항상 넘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장성함이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는 사망과 해됨이 없다 해되고 상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런 일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너무나 오래 굽이굽이 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들 주위에 사회주의 혁명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철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1917년대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에서 몰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칼과 창이 아닌 사상적이고 미국에 있는 법조항들이 바뀌고 은행의 조항들이 바뀌는 사회주의 새로운 혁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독재를 위한 무대를 만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깨어나게 할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더 이상 자기 생활에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실패치 않도록 준비된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더 이상 실패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인류의 완악함 때문에, 아니 우리 각개인 개인들 우리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좌절되고 무산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도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희의 부족함을 사해 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붙드셔서 결국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바닷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생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